마태복음 30번 메시지 왕의 사역의 확장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0장 16절부터 11장 1절에서 많은 것들이 표면에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그에 대처하는 길 16절과 17절에서 주님은 핍박이 유대교로부터 그분의 사도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유대교에 의한 그분의 사도들에 대한 핍박에 관한 하늘의 왕의 예언은 그분이 그의 사도들의 전파를 통하여 수립하고 있었던 왕국이 유대교에 의하여 배척들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그분의 왕국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입증합니다. 사도들이 이리들 가운데 양으로서 보내어짐. 17절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으로서 이리의 해를 피하기 위해 뱀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 위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공회에 넘기우고 회당에서 채찍질당함. 주님의 말씀은 온 세상이 원수의 약탈하는 손 아래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함을 계시합니다. 온 세상이 유대교적 세상이건 이방 세상이건 다 하나님의 왕국을 반대합니다. 17절은 사람들을 조심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심지어 유대 나라도 하나님의 원수에 의하여 완전히 점령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께서 땅에 계셨을 때 이 나라는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17절에서 공회와 회당으로부터 오는 핍박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고의 회의기관이었습니다. 공회의 기능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공회와 회당을 드러내신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분은 그의 사도들, 즉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공회에 넘기우게 될 것이며 회당에서 채찍질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당은 분명히 극장이나 도박장이나 우상의 신당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것은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에 속한 왕의 사도들이 심지어 회당에서도 채찍질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회당이 악한 것이 되었음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그곳에 갔지만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왕의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경을 지키는가를 감독할 의도로 조직된 공회 또한 하늘에 속한 왕의 사도들을 반대하는 곳이었습니다. 상황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만일 고대의 공회와 회당이 왕께서 보낸 자들을 반대했다면 오늘날의 종교 조직은 어떠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늘에 속한 왕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유대교에 의하여 반대를 당했던 사도들처럼 오늘날의 종교 조직에 의하여 반대당할 것입니다. 고대의 사도들은 주로 이방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위 공회와 회당들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우리의 체험에서 거의 모든 핍박과 풍문들과 반대와 공격이 이방인들로부터가 아니라 종교적인 조직들로부터 왔습니다. 16절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공회와 회당들에 있는 사람들을 이리들에 비유하셨으며 이리들 가운데 양으로서 그분의 사도들을 보내고 계셨음을 말합니다. 당신은 공회와 회당들 안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것에 순종하도록 권면한 사람들이 이리들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만일 주 예수께서 친히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공회와 회당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들을 했을지 모르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매일 성경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어떻게 당신은 그들이 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들을 이리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16절에서 말한 이리들은 17절에 언급된 공회와 회당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위대한 성경 교사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교법사로서 명성이 있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은 공회 안에 있는 인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절대적으로 거스렸던 환경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똑같습니다. 그러한 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든지 간에 그들은 조직, 즉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는 조직 안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서 주님은 사탄의 회당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회당들 안에 이리들이 있다고 지적하셨으며 계시록에서는 사탄의 회당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회당들이 사탄적으로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먼저 이방 세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여겨졌던 나라에 오셨습니다. 이 나라는 거룩한 성경과 거룩한 도시와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거룩한 재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이 나라에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운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에 속한 왕이 그분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그분의 사도들을 보내고 계셨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이리들 가운데 양으로 보내고 계셨음을 경고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공회에 있는 사람들, 즉 성경을 주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며 회당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주의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라 이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대적하고 있다. 가령 당신이 하늘에 속한 왕에 의해 보내심 받아 유대인들 가운데 있고 공회와 회당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리들이라는 것을 들었다 합시다. 당신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주님은 로마 군대의 군인들이 이리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며 공회와 회당들 안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상황은 똑같습니다. 9장 36절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는 양들도 있었고 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리들은 공회와 회당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인 이리들이요, 문명화된 이리들이요, 종교적인 이리들이었습니다. 그 이리들은 성경을 퍽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할 수도 있었고 성경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주 예수께서는 그들을 양들로 여기시지 않고 이리들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는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는 양들과 이리들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이리들과 함께 가는 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와서 양들을 모으기 위해 목동들을 보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들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양들을 모으는 것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양들, 즉 수확물은 이리들 가운데 흩어져 있었으며 이리들과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양들이 목자에 의해 보내어진 목동들과 함께 가려 할 때 이리들은 일어나서 뭐하라고? 개종하려 한다고? 너희는 양들을 격동시키고 있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리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며 이리들은 목동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으로서 그분의 보낸 자들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들이 공격할 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피하기 위해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하며 동시에 그들은 해치지 않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왕을 인한 증거로서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감. 18절은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단지 유대 종교의 세계에서뿐 아니라 또한 이방의 세속적인 세계에서도 반대당할 것임을 가리키셨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로마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했으며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세계와 정치적인 세계가 모두 천국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동일함을 계시하는데 이는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에 탈취하는 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의 의도는 종교와 정치의 영역 안에 있는 땅 위에 그분의 왕국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반대와 핍박을 일으킬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주님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 곧 너희 아버지의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왕의 권위가 있을 뿐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영이 있습니다. 왕의 권위는 더러운 영들과 병들을 처리하며 아버지의 영은 반대자들의 핍박을 처리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마다 스스로 말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임재는 말씀하심을 위한 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핍박에 대처하지 않기를 배워야 하며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서 내주하는 영을 신뢰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반대자들과 핍박자들을 처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배우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와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스스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하며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시게 해야 하며 그분으로 하여금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친척들에 의해 미움을 받음. 주님은 그분의 보내심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친척들에 의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왕국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하늘에 속한 왕의 사도들이 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22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은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천국의 나타남, 즉 이기는 믿는 이들에 대한 상 안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계시된 영원한 구원과는 다릅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피함. 23절은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도시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열두 사도들이 전파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환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7절부터 23절에 예언된 것은 24장 9절부터 13절까지와 매우 흡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왕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부활한 후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분의 사도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찬 후 그분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분의 사도들을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들의 선생보다 높지 못함. 24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보내심 받은 자들에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맥을 볼 때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핍박을 받는 데 있어서 그분의 사도들이 그분보다 높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핍박받으심이 가장 심했기 때문입니다. 25절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주인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왕, 즉 에그론 사람들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유대인들에 의해 경멸하는 뜻의 똥더미의 주인을 의미하는 바알세불로 바뀌었고 귀신들의 왕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9장 34절에서 그분이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왕을 모욕했습니다. 이러한 가장 심한 모욕적인 이름은 그들의 가장 강한 반대와 배척을 나타냈습니다. 핍박자들을 두려워 말고 하늘에 속한 왕의 메시지를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26절과 27절에서 왕은 그분이 보내신 자들에게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빛 가운데서 말하고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서 그분은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게헤나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혼을 능히 게헤나에 멸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말씀은 만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징계받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심판 후 믿는 이들이 상이나 벌을 받을 때 일어날 것입니다. 32절과 33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왕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분이 보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핍박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고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은 그를 부인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분에 의해 부인되느냐 시인되느냐가 그분의 사도들이 오는 시대에 보상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왕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만일 너희가 이 핍박을 두려워하고 핍박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와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놓여질 것이고 왕국의 나타남만에 참여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왕의 소동시키신과 그분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하늘에 속한 왕이 땅에 화평이 아닌 검을 두러 오심. 34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온 땅은 사탄의 탈취 아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왕은 사람들을 그의 탈취로부터 불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사탄의 반대를 일으켰습니다. 사탄은 그의 탈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분기시켜 하늘에 속한 왕이 불러낸 사람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오심은 화평이 아니요 검을 두러 온 것입니다. 천국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하늘에 속한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왕이 이 땅 위에 그분의 왕국을 수립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35절과 36절에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왕이 부른 자들을 대항하여 탈취하는 사탄에 의해 사주된 싸움은 그들의 집안 식구 가운데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집안에서 악한 자의 탈취하는 손 아래 남아있는 친척들에 의해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속한 왕에 의해 이끌리고 사로잡힌 바 되어 그분을 따르기를 결심할 때 그들의 가족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 위해 사탄에 의해 선동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 의해 핍박을 받은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부의 세관에서 아주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가 주님께 인도된 후에 그의 아내가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형제는 우리 몇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직장 동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때마다 매우 기뻐하며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이로서 그녀의 남편이 교회 사람들 중 며칠 그들의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초대했던 그날 밤 그녀는 일부러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먹다 남은 찬 음식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형제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여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쳐다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은 맛있습니다. 자, 식사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먹다 남은 것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아내가 핍박한 것에 대한 한 가지 예입니다. 주님에 의해 보내진 자들은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안에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상황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반대자들로 충만했고 심지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가족들도 반대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들은 하늘에 속한 왕을 따르는 이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을 따르는 길. 그분보다 친척들을 더 사랑하지 않음. 37절부터 39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왕을 따르는 길을 봅니다. 37절에서 주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위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어떤 것도 그분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기에 가장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름. 38절은 계속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침례받았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분이 부른 자들은 그분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이 그분께 합당하게 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사랑을 그분께 드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혼 생명을 잃음. 39절은 자기 혼 생명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혼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혼으로 고난당하지 않고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혼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혼 생명으로 즐거움을 잃는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에 속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혼으로 하여금 이 시대에 즐거움을 갖게 한다면 그들은 오는 시대에 그들의 혼이 즐거움을 잃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시대의 왕을 위하여 그들의 혼으로 즐거움을 잃는 고난을 당하게 한다면 그들은 오는 왕국 시대에 그들의 혼의 즐거움을 갖게 되며 즉 땅을 다스리는 왕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왕과의 동일시. 하늘에 속한 왕의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임. 10장 40절부터 11장 1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왕과의 동일시에 대한 문제를 봅니다. 40절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왕의 보내심을 받고 그분의 권위와 평안을 위임받고 아버지의 영이 안에 내주하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함께한 사도들은 그분과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과의 그러한 동일시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분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37절부터 39절에 계시는 대로 십자가의 좁은 길을 택함으로써 그분을 쫓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단지 왕의 권위와 평강과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왕과 하나이며 왕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왕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왕 자신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왕과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내심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의 격려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권위와 평강과 그 영과 우리의 왕과의 동일시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왕을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마다 왕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권위와 평강과 그 영과 동일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왕의 사역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의 사역을 확장하고 계시며 우리는 권위와 평강과 그 영과 동일시와 함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지자나 의인의 상을 받음. 41절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의의를 추구하고 의의를 행하고 왕국을 목적으로 의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선지자였고 그러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사도들은 그분과 동일시되었고 또한 그런 선지자들이었으며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말씀에 연결되고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의로움에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지자와 의인으로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왕이 보내신 자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로서 나갔습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며 의인은 언제나 의로움과 함께 옵니다. 만일 당신이 선지자를 영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며 만일 당신이 의인을 영접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의의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을 갖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오늘날 왕국의 실제와 장차 왕국의 나타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작은 제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에 대한 보상. 42절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상은 오는 왕국 시대에 주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이 여러 도시들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하여 가심. 마태복음 11장 1절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열두를 임명하시고 왕국의 전파를 확장하시기 위해 그들을 보내신 후 친히 여러 도시에서 그분의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